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10월 23일 아베 총리는 메이지 150년 기념식에 참석해 서두에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마카라 150년前の今日 메이지 개연의 조촉가 나사れました.
지금부터 150년 전 메이지 개원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 변화의 날에 각계 다수의 참석으로 메이지 150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본이 근대 국가를 향해 걷기 시작한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그것을 이룬 메이지 선인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근대화의 길은 큰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술에 앞서가는 강대국이 식민지를 지배해 그 파도가 아시아에까지 몰려왔습니다. 국력에 뒤지고 있던 일본은 국가 존속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을 지켜야 한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정보를 모아 대책을 강구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국내외의 왕성한 교류로 배우고 또 배워 최첨단 지식까지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장점과 전통을 살린 곳에까지 넓혀갔습니다. 다섯 조의 서양문은 오랜 나쁜 풍습을 없애라고 하고 신분과 계급을 불문하고 뜻을 쫓아가라고 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는 그때까지의 신분, 즉 무사, 농민, 운민 등 상관없이 젊은 여성을 포함하여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약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일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지라는 시대가 새롭게 만들어낸 많은 인재가 급속한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고 일본은 근대 국민 국가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헌법의 제정, 의회의 설치, 내각 제도의 도입 등 입헌 정치, 의회 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업화의 진전, 철도의 개통, 우편 및 금융 제도의 정비, 산업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의무 교육이 도입되어 여자 사법 학교가 설립되는 등 교육이 충실한 것도 이 시대입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서양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의 역사의 기초가 있어 도약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룬 선인들의 저력, 도중에 쓰러진 분들도 포함해 사람들에게 넘쳐나던 커다란 활력, 높은 의지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차게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은 내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거센 파대 속에 있습니다. 바로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온고지식,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말처럼 메이지의 선인들의 용기와 영단, 꾸준한 노력과 분투에 의해 세계를 향해 가슴을 활짝 펴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던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제 우리들은 이 난국을 정면으로 맞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이지 150년 관련 행사로 근대화의 행보가 기록된 역사적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 배워서 미래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들은 꼭 이 기회에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있었던 일들, 선인들의 숨결을 느끼고 빛과 어둠, 다양한 측면을 소중한 경험으로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약 200년 만에 일본 천황께서 폐위하시고 왕위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듬해에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해 세계의 관심이 일본에 집중됩니다. 일본은 바로 역사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이세이 그 다음의 시대를 향해 메이지 사람들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본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이라는 그 결심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서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가나가와현의 미나미 아시가라시의 관광명소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단풍이 지는 계절인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과 함께 지난 주말에 가나가와현 미나미 아시가라시로 갔습니다. 가나가와현은 도쿄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의 현총 소재지는 요코하마시입니다. 가나가와현의 인구는 약 900만 명 이상으로 일본의 도부현에서 도쿄에 이어 2위입니다. 현내 총 생산도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쿄로부터 약 80km 곳내의 거리에 있는 미나미 아시가라시의 다이 유산역에 도착한 저희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한 역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 숙박하였습니다. 호텔에는 시내의 관광명소를 지도와 함께 자세히 소개한 책자가 있어 관광하기가 대단히 편리하였습니다. 미나미 아시가라시는 고대로부터 중세에 걸쳐 아시가라 도로라고 하는 역사적인 길이 지나가고 옛날의 수도였던 교토와 관동의 나라를 연결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와 전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미 아시가라시는 주변에 높은 산들과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옛날부터 나무가 풍부하고 물 맑고 공기가 신선한 아름다운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날 아침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이유산 사이지오지 절에 갔습니다. 절로 가는 길의 좌우에는 수령 500년 이상의 삼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139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이지오지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단풍으로 둘러싸여 있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움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진 장엄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탱구 속상들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탱구상은 조례 창건에 공헌한 승려가 75살에 세상을 떠날 때 지금보다도 멀리 영원히 이산에 있으면서 조를 수호하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며 이익을 가져오겠다고 외치면서 오른손에는 집행이를 가지고 탱구로 화신하여 천지를 진동하며 산중으로 몸을 숨겼다는 탱구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탱구는 일본의 민간 신앙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신과 요괴라고도 하는 전설상의 동물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다이유산역 주변에 원숭이 등 동물상의 가운데 있는 큰 곰의 잔등에 타고 도끼를 어깨에 맨 귀여운 긴타로 동상이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서에 의하면 아시가라산의 긴타로 전설은 일본 전국에서 유명하여 동료 긴타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동료에서 노래되고 있는 긴타로는 태어났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석양이 지는 폭포의 물로 목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시가라산에서 태어난 긴타로는 산을 자신의 종원같이 놀러다니고 산의 동물들도 어느덧 긴타로의 놀이 상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긴타로는 씩씩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후에 사천왕의 한 사람으로 커다란 활약을 하여 그 이름을 만천하에 떨쳤다고 합니다. 그 후 고향의 아시가라산에 돌아와 잠적해 버렸다는 것이 긴타로 전설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다음 날 저희들은 아시가라산으로 올라 긴타로가 탄생했다는 생가토와 그가 목욕했다고 하는 폭포, 어린 시절 놀이터로 사용했다는 놀이바위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긴타로 전설을 듣고 몇 년 전 북조선의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유명한 전설인 모모타로를 그린 만화 영화를 방영한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전설들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 만화책 등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이 문화 교류를 하여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일본의 문화를, 일본인들은 북조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가나가와현의 미나미 아시가라시의 관광명소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날에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미국에 너무 공이 있는 그런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의 전자방에 트럼프 정권의 대이란 전쟁에 관한 외교 논문, 이런 논문을 좀 기고를 했었습니다. 이 외교 논문에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이란뿐만 아니라 대북조선 전쟁에 관해서도 몇 가지 너무 중요한 언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まあ、지금은トランプ정권이북조선에게이른바 FFVD 라고하는역시재정적이며완전히검증되는그비핵화막이런것을좀요구하고있습니다막그거에대해서외교논문에서폼페오국무장관이설명을좀했는데특히재정적막그리고완전한검증막이러한것은역시이미국이북조선에게요구하는제일중요한곳으로서볼수있고뭐그렇기때문에미국쪽에서는그타협을할수없다뭐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는좀바꿀수가없다고그것은명백하게폼페오국무장관이외교논문에서이야기를좀했었습니다뭐그리고재정적이란그런말에관해서는역시그것은북조선이갖고있는 WMD, 대량방위무기라고하는것인데이런그 WMD 계획그리고탄도미사일계획이라는것은다시한번좀시작할수없는시작하지않은그런가능성을좀얻는것으로좀역시재정적이라그런것을의미하고있다고설명을좀했었습니다그리고완전한검증란그런말에대해서는이란과했던그런핵합의하고비교할때보다강력한검증기준이라는것은가하면서거기에는물론북조선의군사시설에대한사찰이라는것도포함되고있다고그런식으로폼페오국무장관이설명을했었습니다만그러나이러한그요구란것은역시북조선눈으로서볼때너무나좀그받아들이기가힘든다라고아마말할수있는것같습니다특히폼페오국무장관이북조선의좀군사시설에관한사찰까지요구를했는데그게대해서는북조선이거부할가능성도많다고볼수있고그다음에 WMD 대량방위무기란그런계획을좀다시한번시작하지않도록하고그다음에탄도미사일계획이란것도다시한번하지않도록하는그런것은좀중요하다는말이폼페오국무장관이했었습니다만이번에비핵화에관해서이야기하면서도이논문에서폼페오국무장관이요구하는것은더넓은의미를좀갖고있다비핵화뿐만아니라 WMD 계획을좀하지않도록하는것이라면거기에는샘물무기가학무기뭐그런것도포함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탄도미사일계획도하지않도록해야된다고하면북조선이해야되는그런과제가많아졌다고볼수있기때문에아마북조선쪽에서받아들이기가너무힘들것이라고우리는예상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렇다면은그다협의할수없다고하면미정간에좀합의도될수없기때문에지금은그북조선이꼭해야된다고생각할수있는것은역시충분히가능한기술적으로충분히가능한것도먼저북조선이할필요가있다고말할수있는것같습니다그것은역시연병에있는핵시설에관한신고입니다그내용이때까지의좀활동가동기록이랑뭐이런것을좀미국쪽에신고하는그것은반드시필요하는것이고그다음에기술적으로볼때충분히할수있겠다고볼수가있습니다폼페오국무장관이요구하는것하고비교하면오히려쉽다고말할수있는건데왜냐면은좀지난9월19일날에남북간에채택된그런평양선언에서북조선이만약에미국이사운처지를취할때연변에있는핵시설을좀영원히포기할수도있겠다고그런식으로밝혔습니다만그렇다면연변에있는핵시설란것은어떤것인지어떤활동을이때까지해왔던지그런것을신고하는것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플루토늄 생산에 관한 오메가와트 원자로 제조 시설, 염료 가공 시설 뭐 이런 것을 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농축 우란 시설에 대해서도 좀 신고를 해야 되고 견수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수에 대해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부조선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먼저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의 좀 그 핵시설을 용변의 핵시설의 현실 실상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북조선이 꼭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0년의 히트곡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우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v.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가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9450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